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4월 15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어제 우리 방송에서 최근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유명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방송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언행을 해서 또 세계적으로 크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460만 명이 시청했다는 방송에서 이 남녀 진행자들은요, 중국 베이징 지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양쪽 눈을 찢으며 발음도 동양인을 비하하듯 어설프게 했다는데요. 큰 비난을 받으니 여자 진행자가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상당히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고 이 역시 비난을 받고 있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이었다는데 최근에 인종차별 문제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고 심각한지 모르지 않을 텐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이죠. 이탈리아도 코로나 관리가 잘 안 돼서 큰 고통을 받는 나라 중 하나고 코로나가 이토록 장기화되면서 괜히 중국인들한테 화가 난다는 건 알겠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동해선 안 되겠죠. 게다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만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를 비하하고 공격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인종차별 문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질지 답답한 마음인데요. 코로나가 사라져야 이런 일도 함께 사라지려나요? 자,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 보도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 지리협회 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하며 이곳에 오기 전 방금 막 2차 접종을 했다며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자신의 선례를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는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서울 수도권 보건 방호 단계가 불합으로 조정됨에 따라 오는 20일부로 판문점 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는 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한다고 유엔사는 전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현지 시간 14일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가운데 198위였습니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1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12.3%로 세계 평균 25.3%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각종 돌발 변수로 접종이 중단되거나 뒷순위로 밀리면서 국내 도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존슨앤드존슨사의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모더나는 미국 외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수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얀센처럼 아직 한국 내에 도입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통할 수 있는 비선 채널을 수년 전에 잃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1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북일 수뇌무간 마쿠 채널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2002년 방북 전후부터 미스터 X와 미스터 Y라는 인물을 통해 북한 수뇌부와 비선 채널을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북한의 옛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였던 미스터 X는 2011년쯤 숙청당했고 뒤를 이어 미스터 Y는 수년 전에 건강을 이유로 일본 측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 사령관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경계심을 재차 표시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현지 시간 14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 정권은 2018년 발표한 일방적인 핵 및 ICBM 실험 일시적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머지않아 향상된 ICBM의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ICBM 개발을 이어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와 맞물려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미 국방당국의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을 다음 달 1일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로 촉발돼 20년을 끌어온 아프간 전쟁에 대한 종언을 고한 겁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는 아프간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네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이 책임을 다섯 번째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익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중 무역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북한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약간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월에 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이 됐는데 최근에 무역 정상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3월 들어서 북한이 봉쇄 조치 완화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습이 좀 보였는데 3월 3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중무역을 재개하는 준비 움직임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북중무역 재개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일본 언론, 뭐 한국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신동아라는 시사 잡지에서 5월 달 기사인데요. 중국 대북 사업가들을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북한에서 중국 대북 사업가들에게 오는 5월 1일에 세관을 열고 물자 왕래를 허용할 예정이니까 준비하라 이런 통보를 했고 세관 개방 시점이 4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뭐 좀 심상치 않은데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러면 북중 무역 재개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3월에 북한이 신의주 그리고 남포 특별시 세관에 소독기를 설치하는 이런 시설을 보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NK가 4월 초에 취재원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각 그 북한 무역 회사들이 와크를 승인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와크는 무역기관이나 개인들이 공식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수출입 허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와크를 할당받아야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와크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노동당에서 워커 할당에 대한 공식 지시는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데일리 앵키 네. 취재원이 전해왔습니다.
뭔가 물밑에서는 북중무역 재개에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포착이 된 건데 그러면은 북중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이 2월 19일 날 중국 주재 대사를 지재룡에서 리 용남으로 교체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리 용남 대사의 경우는 네. 북한 전 무역상으로 대표적인 무역통입니다. 그리고 1월에 이제 8차 당대 열렸는데 네. 이때 중국통인 김성남을 당 국제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임명한 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중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거든요.
예.
이 발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김 위원장은 이제 북중 친선관계 강화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시 주석이 이제 또 뭐 친서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새로운 형세 아래서 북한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좀 더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대북 경제 지원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뭐 북중 무역 재개 여러 면에서 호의적인 상황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재개가 된다고 하면 무역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 봤을 때는 예.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네.
뭐 중국에서 원조를 보내거나 이 생필품 수입 관련해서 네. 무역을 부분 재개하는 방향이 좀 유력해 보이고
예.
물리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면 확대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거래가 이루어질 거냐면 대북 사업가 A씨가
네.
신동아라는 곳에 말한 내용인데 중국에서 이제 트럭에 물건을 싣고
네.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우주 세관에 내려놓고 돌아오면
네.
그 세관에서 물자 소독 작업을 하고 방역 작업하고 목적지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는 중국인이 이제 쭉 세관 통과하면
예.
평양하고 뭐 나선 특구 공장 내부까지 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예. 그 못 들어가니까 세관에 놓고
그러네요.
소독 절차 거치고 하니까
네.
물리적으로도 뭐 물량을 많이 확대하거나
그러겠네요.
뭐 이렇게 또 한 번 거쳐야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확대하는 건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5월이면 또 북한이 농촌 지원 전투를 벌이는 시기인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또 가뜩이나 지금 식량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농사 때문에라도 좀 무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 전문가가 이제 그런 예. 전망을 좀 내놨는데 중국 리차오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센터 소장이
네.
14일에 홍콩 한 언론과 기자회견을 좀 했는데 봄 파종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네.
북한에서 이런 물품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화학 비료나 농기계 이런 봄 파종에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교역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교역이 큰 규모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대북 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북중 무역 정상화의 변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네. 4차 대유행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근데 필요한 물품 마련을 위해서 지금 무역은 필요한데
네.
전면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관광 같은 이런 인적 교류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대북 제재도 부담이 됩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계 강화를 하고 뭐 어느 정도 지원을
네.
하겠지만 과연 대북 제재를 크게 훼손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할까? 중국도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북중 무역 앞으로 확대하는데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국제 정세까지 어지러운 상황이라서
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재개가 된다고 해도 한계는 있겠지만요. 이 여전한 난관을 뚫고 어쨌든 북한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더는 쪽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웹드라마로 데뷔한 보이그룹 아스트로가 꾸준히 성장해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 대단하다는 아이유 씨와 함께 한국의 가온 차트에서 나란히 1위를 하기도 했답니다. 아스트로가 2017년에 발표한 노래, 이 계절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네가 불어와 들어보시죠.
대체 못할 묘한 매력 숨쉴 공간 없이 채워 뭔가 느낌이 와 이미 본능적인 액션 서로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행정부 시기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 자, 일단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이후 변화를 미중 관계도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지만요.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반도 정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저희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째를 넘어섰는데 사실 중국에 대한 정책이 과거와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제 윤곽을 드러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특히 2000년대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주 그 미국의 그 세계 전략의 축이 예. 아시아 태평양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제 인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지금 미국이 21세기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 해 그랜드 스트래티지 네. 대전략으로 하고 있고 뭐 중국은 또 시진핑이 들어서자마자 1대1로 해가지고 또 중국의 어떤 세계 질서 패권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이게 결국은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때죠. 2017년 말 때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그때 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사실 공개적으로 이제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경쟁을 선언했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로 지난 3월 달에 잠정적인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냈는데 네. 여기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 경쟁자다. 미국에 이렇게 예. 아주 지목을 하고 그 중국 견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도 역시 외교 정책의 어떤 핵심 어떤 네. 그 방향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그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그 첫 번째 정상 통화에서 잘 드러났는데 네. 지난달 3월 18일이었죠. 또 블링컨 국무장관, 양재치 외교장관이 또 알래스카에서 회담하지 네.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아주 뭐 거의 공개적으로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네. 부딪혔어요.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핵화 부분 문제나 네.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에서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공조하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건 환경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직 미국과 중국이 좀 협력할 여지가 많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또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의 어떤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홍콩 문제 또 신장 위구르 문제 네. 대만 이건 사실 이제 중국은 중국 내정인데 예. 사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중국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 인권 부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아주 지금 상당히 네. 예민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 부분 절대 아무리 미국이라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핵심 지역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익 제기 돼서 아주 그런 공개적인 일종의 그런 그 인권 자유 뭐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중 간의 그 경쟁이 좀 예민한 부분으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만 쭉 들어봐도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무역 갈등이 핵심이었다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어쩌면은 이게 또 경제를 넘어서 인권, 동맹 이렇게 범위가 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무역 부분이죠. 특히 예. 이제 미국이 저 중국에 대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매년 그냥 예. 최소 5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역 역조시죠. 뭐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졌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민주주의적인 가치, 인권 뭐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가치 논쟁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 예. 중국의 사회주의, 어떤 체제의 어떤 갈등, 대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기술, 안보 뭐 다방면에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네. 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네. 중요한 수단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 어떤 군사 안보적인 것하고 인권하고 특히 인권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중에서 특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예. 계속 유지해왔던 중요한 외교 방향이었던 수단 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일종의 인권 외교죠. 네. 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 혼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바이든 그랬었죠. 행정부에서는 다른 국가
네.
또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중국을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해가는 뭐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더 확대되어질 예.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네.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던 긴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더 팽팽해지고 전방위로 넓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경제적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일단 전 세계 실물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국 양국 모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게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충돌이 추가로 생겨나지 않을까거든요.
그렇죠. 또 이것도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 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예.
그때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무역 예. 흑자를 내면서 이익만 챙기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한 첨단 산업 기술 또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네. 중국이 일종의 절도 행위를 해간다. 뭐 그것을 복사해간다. 이렇게 가지고 사실 그런 논쟁이 많이 붙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 때는 사실 그 무역이니까 어찌 보면 제조업을 둘러싼
네.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경제 문제가 이슈였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사실 시작됐지만은 보다 더 이제 그 장기적이고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큰 흐름이죠.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벌써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예.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네.
지금 한 3세기 가까이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또 그 시장경제 무역시장을 확대해오는 기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생태계 자체가 구조가 바뀌는
네.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기술력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국제질서의 어떤 패권 국가가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로 접어들었다.
네.
여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네.
지금 미국을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AI 같은 네. 부분으로 보기도 뭐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는 기술력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바로 이런 그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예,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 들어서 아주 노골화되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이틀 전에
네네.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그런 그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그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화상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계를 얘기를 했는데
네.
특히 지난해 12월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의 하웨이 중국의 통신 장비죠. 이게 이제 아주 그 예민한 안보적인
네.
전략 물자의 어떤 소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군 부대나 주요 무기 체제 배치를 재검토하다. 중국산 쓰는 거 듣고 하웨이 제품 쓰는 거. 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하고도
네.
직접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내 기업에서든지 하위 장비를 쓰는 통신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회사 대표들하고
네.
화상회를 통해가지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맞아요.
중국산 그런 통신 특히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네. 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일종의 그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견제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지금 4차 산업,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그 비대면 또 거기에 관련되어 지금 산업이 완전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도 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든 예. 그런 어떤 지금 어떤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소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반도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를 어느 국가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경제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국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네. 아직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할 만큼의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대만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우리도 네.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공급 방향 중국에 대해서 공급해 준 이런 부분도 이제 네. 미국에게 공급 우선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싸고도 봐도 바이든 행정부하고 네. 지금 중국하고 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단순히 어떤 네. 몇 가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생체 또 지금 뭐 의료 이런 부분 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미국 중국 사이에 지금 경쟁이 계속 그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이슈에서도 이 기술력을 둘러싼 어떤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 미국이 지금 반도체를 안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또 이 영토까지 가보면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분쟁 수역에서 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동시에 항해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 최근에 더 악화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국제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제 어떤 네. 갈등 양상이죠. 우리가 이제 지정학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중국이 시진핑 시대 들어와가지고 야심적으로 중국이 대륙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1도련, 제2도련, 네. 제3도련 해가지고 중국 근해부터 아시아 그 지금 뭐 네. 동진화의 남진화에 그것도 동중국의 남중국해 더 나가서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태평양까지 네. 중국이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군사력까지. 근데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특히 예민하게 부딪히는 것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죠. 여기에 네. 지금 중국이 그 바다가 자기의 영해다 예. 주장하고 심지어는 인공섬을 만들면서까지 네.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중국해 때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 뭐 일부 직전까지 간 그런 네.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가장 또 핵심적이고 예민한 대만 또
네.
왜냐하면 대만이 어찌 보게 되면 지금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보다 더 해양에 있어가지고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금 중국 전투기들이 예. 지금 대만 그 항공구역에 들어와 있고
네.
또 미국도 역시 이지스 함 등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대만 해협에서 훈련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동중국해나 아니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지금 네.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야 이게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부딪힌다, 물리적 충돌을 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예, 이
그러게요.
동중국해나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벌써 이미 그 미 아시아 태평양 최고 사령관인 필립 데이비스 대독 같은 경우는 네.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 현재 그 전쟁 위기가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여차하면 대만을 점령할 네. 수도 있다. 또 그걸 둘러싸고 예. 미국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전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중국의 전략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을 모의 그 어떤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는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는 예. 그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만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그쵸.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
어떤 인사를 대만에 보내고 또 지금 미국 내에서도 대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들어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네. 대만 해협을 둘러싸가도 미중 사이에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참 뭐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산업도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대만에 대한 욕심을 두 나라가 같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포위 정책의 핵심으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쿼드 동맹을 앞세우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쿼드 참여 압박을 받고 있고요.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양자택일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쿼드,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개 나라가 이제 일종의 그 안보 협력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뭐 동맹 부분까지는 가지 않고 서로 이제 안보 부분에서 협의하는 그런 정도까지인데 지난 그 3월 달에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견제를 위한 사실 안보 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교 안보 협의체지만 지금 이제 뭐 지난 그 쿼드 정상회의에 3월 달에 있었던 네.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문제, 환경 문제, 중국의 해양 진출 문제, 인권, 사이버 보안, 뭐 5G 통신 이런 거 아주 우리가 앞서 얘기한 예. 중국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이 쿼드 정상 그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를 했어요. 결국은 이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일종의 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은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네. 입장이죠.
동맹과 같이
그렇죠.
하겠다.
지금 이제 일본 미일 동맹, 예. 한미 동맹인데 왜 아시아에서 중요한 측인 네. 한국이 여기 대해서 좀 이게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드가 중국을 포기하는데 만약에 한국이 그 들어가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겠죠. 당연히.
그러게요.
벌써 몇 년 전 예. 2017년도인가 그 당시 사드 배치 등록사하고 네. 중국이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큰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인 네. 어떤 제재를 했는데
힘들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한국이 좀 이게 뭐 적극적인 동참은 아니더라도 좀 뭔가 같이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무엇보다도 그 동맹의 중요한 축이지 아시아의 한미 미일 동맹, 한미 삼각 공조를 네. 지금 미국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동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것으로부터도 한국이 과연 미국의 뭐 동맹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고 중국은 만약에 미국하고 같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또 보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네. 우리가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게요.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뭐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국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하면은 북한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소두에서 예. 얘기한 것처럼 2017년도 미국이 어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사드 배치는 사실 네. 그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돼가지고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도 예. 결국은 북한이 6차 실험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 사드 배치를 했는데
네.
그때 뭐 중국이 바로 우리에게 보복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맞아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제 그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 예. 그 정보 통신 기술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하웨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 통신 업체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상당히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큰 딜레마가 되고 있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대립하게 되면 북핵 문제도 부정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중국이 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네.
또 북한은 미중 대립 사이에서 또 그 대립을 활용해가지고 북한이 입지를 넓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 또 하나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결국 우리 정부는 지금 사실 미중 사이에 끼어 있고 또 남북 관계도 지금 원활치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하고 너무 또 하다 보면은 북한이 또 또 중국하고
그러네요.
러시아하고 연대해가지고
네.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이 좀 상당히 고민 상황이 적혀 있는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우리가 기본적인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핵심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거는 역시 미국이 중심이 돼야죠.
예.
그러나 뭔가 약간의 여지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입지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지만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도 저도 아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 좀 이렇게 고립되어가는
네.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한국 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가수로 데뷔했지만 연기자로 더 활발하게 활동해온 장나라 씨. 사실 노래도 참 잘하죠. 자, 어제 한국 연예계와 인성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왔었는데 장나라 씨는 또 인성도 아주 좋기로 유명해요.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천사 중 한 명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해마다 4월이면 한국 전역에서 더 자주 들리는 노래를 불렀죠. 장나라 씨가 2001년에 발표한 4월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할게요. 김지영 기자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중국의 묘지 가격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는 동안에 살 집, 또 하나는 죽어서 살 집이다.
예.
예, 여기서 죽어서 살 집은 묘지를 말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북경, 상해,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 네. 묘지 가격이 집값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죽을 형편은 되니? 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묘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례 방식 중 매장이 여전히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장례 문화와 묘지 가격 상승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가 집값보다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중국에서 매년 4월 5일경이면 성묘철인 청명절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네.
이때가 되면은 급등하는 묘지 가격이 화제가 됩니다. 상해나 선전 등 대도시 묘지 가격은 1평방미터당 9에서 10만 위안.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1,500에서 1,700만 원이고요.
비싸네요.
중국에서 묘지 가격이 가장 높은 상해의 고급 납골묘 가격은 30만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5천만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네.
광시 장족 자치구 난닝시의 경우에는 집값은 1평방미터당 약 14,000 위안인데 묘지 가격은 4만 위안이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맷자리가 집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장례 비용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대도시의 비싼 묘지값을 피해서 인근 지방 중소도시로 묘를 옮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는데요.
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외진의 묘지 구매를 금지하는 묘지 구매 제한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땅이 넓잖아요, 중국이.
네.
근데 묘지값은 왜 이렇게 뛰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수요 네. 증가와 공급 부족인데요. 네, 중국은 한 해 사망 인구가 9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토지를 일괄 관리하는 중국 당국이 묘지용 토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경에 43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네.
시 당국은 지난 10년간 묘지용 토지 허가를 내준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북경뿐만 아니라 중국 각 성의 묘지 역시 10년 내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무원 기관 중에서
네.
행정 및 민생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 민정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례 사업이라든지 네. 공동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중국의 대부분의 묘지가 2023년이면은 다 채워질 것이라고
네.
이미 2013년에 장례 산업 보고서에서 또 예측한 바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쯤이면 정말 거의 다 차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묘지값이 이렇게 치솟으면 중국 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네.
묘지 면적과 사용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도요?
네, 중국 대도시 대부분은 납골묘 면적 1평방미터, 매장묘는 면적 4평방미터를 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네.
묘지 사용 기간은 20년까지 제한돼 있습니다. 중국 공동묘지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공동묘지의 토지 소유권은 법에 따라 국가 혹은 단체에 있으므로 상주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를 산다는 게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네.
20년 동안 이제 국가에 임대하거나 뭐 빌리는 것이고요.
네.
묘지를 유지시키려면 20년마다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정부에서 묘비를 제거하거나 또 이미 매장된 간을
네.
더 땅 깊숙이 묻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뭐 매장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집값보다 비싸다는 얘기 나오고 또 빌리는 거에 불과하다 이러면은 다른 장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중국은 예. 건국 이후에도 뭐 화장 문화를 계속 권장을
네.
해왔는데요. 1985년부터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땅에 묻어야 한다는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몰래 뭐 매장하거나 뇌물을 주고 가짜 화장 증명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화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네.
이미 시신을 불에 태웠는데 그 남은 유골을 다시 관에 넣어서 결국 땅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 정부는 2014년에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말까지 화장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화장 비율이 40에서 5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묘지용 토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토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 수목장이나 화초장 이런 걸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에서 이제 화장 문화 외에도 예. 전통 관념에 부합하는 뭐 화초장, 수목장 이런 장례 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네.
땅을 파내지 않고 비석 없이 유골을 나무와 꽃 아래에 묻어서 매장에 비해서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한데요.
네.
간수성의 한 공동묘지의 수목장 한 그루당 가격은 4천에서 8천 위안으로 바로 옆 묘지 자리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데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100그루도 채 팔리지 않아서 전체 구역의 5%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또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땅에 묻어야 한다 이런 장례 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인들이 여전히 장례를 네. 정중하게 치러야 한다는 그런 관념도 갖고 있고요. 또 기존 방식대로 묘비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야만 효도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부추기는 장례업계도 문제인데요. 비싸야 효도한다. 이런 판촉 전략으로 구매자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장례업자들이
네.
기존의 값비싼 장례관을 계속해서 고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봉건적인 미신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화환 판매업자라든지 풍수지리가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예.
고가의 묘지를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수목장 네. 운영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바로 수목장의 가격인데요.
네.
앞에서는 간수성에서는 예. 뭐 이렇게 저렴한 수목장도 있기는 하지만
네.
우한의 한 수목장 공원에서는 소나무가 2만 위안이고 벚나무가 2만 5백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네요.
네, 몇천 위안대의 저렴한 수목장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일반 공동묘지와 다를 바 없이 나무의 간격을 약 2m 간격으로 심는데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3평방미터로 일반 무덤 4개 면적과 같다고 하네요.
간소화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수목장을 또 선호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자, 건전한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 시민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공동묘지 또 장례업체의 경영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동시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 마음대로 해입니다. 너 마음대로 다 먹어, 네 뜻대로 다 해 이런 의미의 말인데요. 이 단어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이비엔. 수이비엔 하면 마음대로 하다, 형편대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당신이라는 뜻의 니를 써서 수이니더비엔, 수이니더비엔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수이니더비엔 또는 수이비엔.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每天起床的第一件事情。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4월 16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2도, 해산 1도, 강계 3도, 청진 4도, 함흥 원산 6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7도, 평양 8도, 해주 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7도, 강계 해산 청진 13도, 신의주 14도, 평양 개성 사리원 해주 함흥 원산 1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3.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9% 상승한 63.1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하락한 1736.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 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4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38% 상승한 25.5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53.85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고 디에고 마라도나, 잘들 아시죠? 자, 마라도나의 전 부인인 클라우디아 비아파니에라는 분이요, 한식 요리사로 변신했다고 해요.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비아파니에는 한인 셰프와 짝을 이뤄서 빈대떡을 요리했다는데요. 둘이 서로 등을 맞댄 상태에서 비아파니에가 한인 셰프가 알려주는 조리법을 귀로만 듣고 요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 접하는 빈대떡을 능숙하게 부쳐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 후에는 빈대떡을 맛보더니 굉장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한식에 대해서도 계속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벌써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스티벌에서는 특히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널리 홍보하기도 한다네요. 자, 한식은 재료와 색상, 맛이 탁월한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발전시켜온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한다면서 한국 음식을 사랑한다는 세계의 유명인들 참 많죠.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가 한국의 김치가 너무 좋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 축구 황제 마라도나도 생전에 부인과 함께 가끔은 한식을 즐겼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계인들도 좋아하는 맛, 색, 모양, 영양이 모두 풍성한 한식. 매일 정성껏 만들어 잘 챙겨 먹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국민그룹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GOD가 2004년에 발표한 노래 보통 날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보통날이 반복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루하루. 자, 그 보통날들이 늘 소소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아침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든 채 만원 버스에 내 몸을 싣고